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총 2부로 된 이 작품은 1부는 1678년에 2부는 1684년에 나왔습니다. 내용은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멸망할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도성을 향해 가는 우화소설입니다.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그의 동료 페이스라는 사람과 함께 순례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허영의 시장입니다.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그곳에 상품을 팔러 오는 사람이나 사러 오는 사람 모두가 허영에 들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장은 최근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약 5000년쯤 전부터 이 두 사람처럼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바알세불과 아바돈 그리고 레기온, 레기온은 군대 귀신입니다. 이 레기온이 이 공모해서 이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1년 내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유한하거나 쓸데없는 상품들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파는 상품들은 집, 토지, 직위, 명예, 승진, 귀족 칭호, 국가, 정욕, 쾌락 이러한 제품들과 창녀, 아내, 남편, 자식, 주인, 하인, 육체, 영혼, 금, 은, 진주, 보석 등등의 즐거움을 팔았습니다. 그것들 외에도 이 시장에는 사기, 도박, 어릿광대, 흉내쟁이, 악당, 장난꾸러기 등등이 있었고 죄질이 나쁜 도둑질, 살인, 간통, 위증 이러한 것들은 돈 없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장 속에는 작은 시장도 있었는데 각기 고유한 이름을 가진 골목으로 들어가면 고유한 제품을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영국 골목, 프랑스 골목, 이태리 골목, 스페인 골목, 독일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 나라에서만 파는 허영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천성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도 당신의 나라로 가실 때 이 마을을 지나가셨습니다. 이 시장의 지배자인 바알세불은 주님에게 헛된 상품을 팔기 위해서 주님을 유혹 했습니다. 바알세불은 주님께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기만 하면 이 시장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장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으셨습니다. 바알세불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품위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키게 하기 위해서 시장 안에서 파는 물건들을 사도록 궁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사기만 하면 주님의 모든 명예는 다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저 거리로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모시고 다니면서 짧은 시간 안에 세상의 모든 왕국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품들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으셨고 헛된 상품을 사는 데는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마을을 떠나셨습니다. 크리스찬과 페이스도 이 시장을 지나고 싶지 않았지만 이곳을 통과해야지만이 천성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시장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왁자지껄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두 사람은 시장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과는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입은 옷을 눈여겨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바보라고 무시하기도 하고 또 미쳤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외국인인가 라고 생각하며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이 쓰는 말에도 놀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영적이고도 거룩한 말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셋째로 무엇보다도 시장 사람들이 가장 놀란 점은 이 순례자들이 그 시장에 파는 상품들에 대해서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장 사람들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상품을 사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이 순례자들은 손으로 귀를 막고 내 눈을 돌이켜 허망한 것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으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바라본 이유는 거래는 하늘에서 하겠다는 표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들의 그런 행동을 보고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순례자들은 그 사람을 진지한 얼굴로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고 복음을 삽니다. 그 말은 시장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악담을 퍼부어서 결국 그 시장의 재판관, 그 재판관의 이름이 악을 선을 증오하는 재판관입니다. 그 재판관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질투, 우상숭배, 의기양양 이 세 사람이 위증을 해서 두 사람은 결국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페이스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법에 따라 페이스를 끌어내어 먼저 채찍질하고 주먹으로 치고 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는 돌로 친 후에 화영장에서 불태워 제로 만들었습니다. 크리스찬은 페이스가 죽는 순간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며 마차가 내려와서 그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크리스찬은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다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겉으로는 동일하게 보일지라도 그 길은 언제나 다른 길입니다. 크리스찬과 페이스가 들렀던 시장에는 참 많은 상품들을 팝니다. 거기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고 꿈에서라도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의 이름이 허영의 시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상품들이 아니라 진리의 시장, 영생의 시장에서 파는 상품들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구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시거나 공부하시다가 이 접속 부사가 나오면 아주 긴장하고 대해야 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사는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뒷부분에 결론을 냅니다. 즉, 그러므로의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서 30절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권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장 27절에서 30절이 빌립보 교회 전체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한다면 2장 1절에서 4절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 개개인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시장에 있는 상품 중에 사야 할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야 할 첫 번째 상품은 권면입니다. 권면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곁에서 속삭여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살핀 성령님의 또 다른 별칭인 보혜사와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권면은 상대로 하여금 용기를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로한다며 어그러진 가족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또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삶이 암흑의 터널과 같이 여겨진다는 사람에게 권면을 한다며 그래서 내가 미리 기도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권총을 쏘아서 그 사람을 낙담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권면은 언제나 따뜻한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권면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사야 할 상품은 사랑의 위로입니다. 권면과 위로는 거의 비슷한 의미이지만 그래도 구분을 한다면 권면은 앞으로 해야 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격려라고 한다면 위로는 이미 이루어진 발생한 일에 대한 격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과 위로의 공통점은 곁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권면과 위로는 큰 소리와 관련이 있지 않고 작은 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큰 소리, 높은 사람의 소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소리보다 작은 소리, 낮은 사람의 소리,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소리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위로가 되었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목청을 올려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말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힘든 삶 중에도 애써 내색하지 않고 있는데 인생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라고 합니다로 시작되는 구역 19의 이메일 한 통이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유명한 사람의 강연에서 들은 말보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하는 친구나 내가 평소에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의 말이 훨씬 더 용기가 되고 살아갈 의미를 줍니다. 서강대학교 영문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의 수필집 내 생에 단 한 번에 보면 이런 내용의 칼럼이 있습니다. 학기 말이 되면 교수들에게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매기는 것이 큰 일 중에 하나인데 이분에게도 이 일이 언제나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학생들의 실력은 도토리 키재기 정도인데 문학적, 언어적 소양을 몇 등급의 우열로 나누어 매기는 것이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분에게 더 고민이 되었던 것은 A나 B, B나 C 사이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의 성적을 매기는 것이었습니다. A를 주기에는 총점에서 2점이 모자라서 B를 주려고 하니까 혹시 이 학생은 심성도 착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청년 가장은 아닐까? 아버지가 실직하고 어머니가 병들어 있는데 내가 준 낮은 학점으로 인해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해서 혹시 다음 학기에 등록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등등의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면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끌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문학 과목은 소설을 제대로 읽었는지 또 페이퍼를 논리적으로 썼는지 등등을 보면 되는데 회화 과목은 교수의 눈의 판단이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을 세우는 것도 힘들고 또 성적을 매기는 것은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학생들의 잘못된 발음을 교정해 주기도 하고 학기 초에 점수를 줄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발음을 몇 개 지적해주고 학기 말까지 그 발음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점수를 많이 깎고 필기시험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A를 주지 않겠다고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 내내 연습을 시키면 어느 정도 교정이 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워낙 고질적이라 고치지 못하는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과목 수강생 중에 병진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후자에 속했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했지만 중학교 때부터 잘못 배운 발음은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학기 말 필기시험에서 수강생 중에 병진이는 전체 2등을 했지만 구두시험에서는 P와 F를 완전히 반대로 발음하는 바람에 거의 알아듣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병진이의 성적이 A-와 B+ 그 중간 정도였습니다. 어떤 성적을 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결정을 하지 못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이분이 병진이의 성적을 확정한 것은 그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였습니다. 신촌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 지하철역 입구에서 한 노인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좌판을 깔고 웅크리고 앉아 무엇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몸집이 아주 왜소해 보였고 나이도 적어도 여든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팔고 있는 것은 부채와 여성용 스카프였습니다. 추운 겨울에 부채와 스카프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지만 어쩌면 그 노인이 연약한 몸으로 운반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지하철 입구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지만 그 누구도 노인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노인도 팔겠다는 의지를 상실한 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노인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병진이였습니다. 병진이는 무엇인가 골똘하게 생각하며 노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병진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다가 되돌아가서 노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파는 물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그 중에서 부채 두 개를 집어들었습니다. 병진이를 쳐다보는 노인의 얼굴에 생기와 미소가 돌았습니다. 이 장 교수님은 알았습니다. 병진이가 이 한겨울에 부채가 필요해서 산 것이 아니라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을 배려해서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학교에 도착한 장 교수님은 책상에 앉아서 어제 빈칸으로 남기고 간 병진이의 성적란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A라고 또렷하게 썼습니다. 마음에까지 영어의 P와 F의 발음을 혼동하면 어떤가? 영어는 기껏해야 전 세계 인구 중에 3분의 1 정도가 알아듣는 말이지만 연약한 노인을 도와주는 가슴의 언어는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알아듣는 만국 공통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 교수님은 자신이 가르친 적도 없는 만국 공통어를 그렇게 능숙하게 구사하는 병진이에게 A보다 더 좋은 학점이 있다면 그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입의 언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격려와 위로 권면은 없습니다. 세 번째 사야 할 상품은 성령의 교제입니다. 교제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이것은 단지 친교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동역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참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교하도록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함께 사역하도록 돕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육체가 만들어내는 일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다른지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의 차이점은 찢어짐과 연합 함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 취함, 방탕함은 욕망의 나와 본질의 나를 찢어 놓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찢습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등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찢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언제나 복수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나와 나, 나와 이웃, 나와 하나님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아홉 가지의 맛을 지닌 하나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나누어짐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구입해야 할 상품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비슷한 개념인데 모두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1장 8절을 살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해서 심장이 장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심장과 이 긍휼이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 인간의 장기를 언급하는 것은 모두 감정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허파에 바람이 들다, 부화가 허파입니다. 부화가 치밀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심장을 찌르다 등등은 감정을 나타냅니다. 중국 진나라의 환온이라는 사람이 청나라로 가던 중에 그의 종이 숲으로 들어갔다가 새끼 원숭이를 한 마리 붙잡아 배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미 원숭이가 뒤따라와서 물을 사이에 두고 강가에서 새끼 원숭이를 바라보며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배는 그대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미 원숭이는 강 기슭을 따라 계속해서 배를 쫓아오며 새끼 원숭이를 보고 울부짖었습니다. 이었고 백리도 더 간 지점에서 배가 기슭에 닿자 어미 원숭이는 배로 뛰어들었지만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원숭이의 배를 열어보니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그 창자가 토막토막 다 잘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사랑하는 것을 단장연모라고 합니다. 긍휼과 자비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진리의 상품입니다. 진리의 시장에서 파는 네 가지의 상품을 살 수 있는 화폐가 무엇인지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네 가지 덕목의 상품을 살 수 있는 화폐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이라는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권면은 이내 잔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말들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그 말을 권면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일들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격언이나 명언을 들려주기보다는 아빠도 옛날에 그랬다, 엄마도 그때 많이 힘들어했다 이러한 공감의 언어는 자녀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울림이 될 것입니다. 위로는 사랑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위로는 립서비스이거나 단순한 사탕 발림에 불과합니다. 사랑의 가장 큰 특성은 동등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을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처녀와 총각이 결혼을 할 때에 표면적으로는 한쪽이 많이 모자라 보일 수 있습니다. 학력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집안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 재산, 외모가 심하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쪽이 장애를 안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한쪽이 재혼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대를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서로 동등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서로 동등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상대를 동등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교제를 온전하게 갖는 것은 뜻, 즉 정신이 하나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합정동에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나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직접 운전을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운대로 여름 휴가를 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즐겁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서로 통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여행이라면 교통수단이 무엇이든지 간에 즐겁고 아주 가까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는 사람과 또 불편한 사람과의 동행이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이 마치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듯한 긴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제는 물론 동역함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성령님께 잇대어진 삶을 살 때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긍휼과 자비라는 상품은 한 마음이라는 화폐를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단장 연모라는 말의 고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어미와 떨어진 새끼 원숭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한 그 자기 새끼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것을 아는 어미 원숭이는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래서 두 원숭이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놀이공원에서 부모가 어린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면 아이는 부모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한 부모는 아이가 두려워서 울지도 못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면 속이 아마 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엄마가 부모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품어야 하는 마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은 저급한 본성으로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자신들이 서로 다른 편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들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의 대상입니다. 허영은 헬라어로 케노독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텅 비다, 속이다 라는 의미의 케노와 영광을 뜻하는 독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런데 영광을 뜻하는 독사라는 단어는 생각하다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빈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무엇이 자기를 틀림없이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를 속인다는 의미입니다. 다툼과 허영은 세속적 가치관을 사는 신용카드와 같습니다. 허영의 시장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상품을 사라고 손짓합니다. 거기에는 참 많은 상품들을 팝니다. 그 상품을 내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여겨집니다. 또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더 이상의 소원은 없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또한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복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 각자에게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쥐고 누려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증이 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달렸단 말인가라고 라는 생각에 인생을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나를 틀림없이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취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근심거리로 전락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 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것들이 아니라 진리와 영생의 시장에서 파는 것들입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허영의 시장으로 가는 길과 진리와 영생의 시장으로 가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선택해서 우리는 한 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장에 들어가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금방 또렷해집니다. 우리가 진리와 영생의 시장을 거닐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도 권면과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언제나 매력적으로 보이고 세련되어 보이고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들은 이미 꺾인 꽃과 같아서 이내 말라버리고 말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요? 우리의 본성에는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것을 구입하고 싶은 것을 넘어서 그 시장에서 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것들로만 자신을 치장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벌거벗은 임금님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영생의 시장에서 파는 것으로 자신을 잘 가꾸어서 어린 양이신 주님의 피로 씻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 은, 진주, 보석을 갖기를 소망하기보다 권면이라는 진주와 위로라는 보석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 교제하기보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교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바라옵기는 욕망과 쾌락보다 긍휼과 자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욕망의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가치관의 물길을 헤치고 나가는 진리와 영생의 구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